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파워포인트 올려놨습니다.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부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을 영광에 잠겼다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코끼리의 무리 사이에 파도와 언덕같이 이어서 큰 그물이 바람을 타고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낙같이 잠겨나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구름같이 심으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웅무궁하로 다스리시도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의 눈이 선지자 아니야의 손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속을 잡고 수신이니
같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출애굽기 14장에 이어서 오늘 15장 1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의 노래 또 이렇게 되어 있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또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어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 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끝절이 14장 31절이죠. 비로소 그들이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게 된 이적은 과거에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리신 성도들의 침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구속사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10장 1,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요?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물을 통해서 이것은 뭐에다? 침례 받는 행위다라는 구속사적인 기념비 사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침례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 침례교 아닌 다른 데에서는 또 일반 기독교 뭐 감리교나 장로교라도 또 침례 베푸는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침례가 더 성서에 합당한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세례보다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침례란 물 속에 잠겨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의에 대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침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로 이끄신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 군대 면에서 볼 때는 저들이 왜 그래? 물에 들어가네? 죽으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만은 건너편에서 볼 때는 물에서 막 나오는 거죠. 물에서 살아나옵니다. 막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죄가 부를 때 아 그거 참 재미있겠다. 그래서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낙이 있어요. 죄짓는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스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와 같아요? 낚싯바늘에 베이스를 끼고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의 목적은 의에 대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헌신해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진실되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도 가로막힌 홍해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셔서 어려운 난자가 해결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은총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친히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찬송으로 노래한 찬송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요가 바로 이 가사인 여기서 따왔어요. 민요가. 그래서 이건 구전이죠. 귀로 귀로 입으로 전달돼서 들은 배운 노래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읽어지고 있고 그래서 CCM 중에서 제목에 혹시 요게베드의 노래도 있으니까 모세의 노래는 있나 쳐봤더니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오늘 이 구절로 근거로 해서 그 시와 그림이 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찬송시는 히브리 시 문학에서 특별히 그 노래라는 고유명사로 지칭될 만큼 문학적으로 탁월성을 인정받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나눠서 그 문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5절은 이 찬양의 핵심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휴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6절에 10절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원수들을 부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느 신이 그렇게 했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18절까지는 이 찬송의 결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열방의 세력 가운데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찬양하면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후렴구처럼 여인들의 화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찬송이 없다, 나는 찬송을 즐겨하지 않는다, 나는 찬송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이 경험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요. 내가 죄와 사망과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서 본질상 진노의 죄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는데,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찬송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면서 15장에 나타난 그런 모세의 찬양과 또한 미리암에 화답하는 그런 찬양 속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난 내 입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찬송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찬송이 내 입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산 정상만 올라가도 야호 하면 외치지 시편이나 찬송가 40장의 절로 나와야 돼요.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선지식이 없으니까 야호만 외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 삼라만상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내 입에 찬송이 있다 얘기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새로 거듭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가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가 누구신가를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근거를 둘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내 구원과 감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찬미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건져낸 후에,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또 9장, 13장 반복해서 말하기를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일한 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이 단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에 6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주시신 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 얘기할 필요 없고 다 빼버리고 기독교가 뭐다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출애굽을 마무리 짓고 휘날레를 장식하는 노래로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또 승리의 노래 또 Song of the Triumph 이렇게 승리의 노래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 우리가 좀 살피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찬송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한 마귀 원수에서 동일하게 승리했는데 우리도 어떤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전목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즉 내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승리의 노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요 우리가 이 경배 찬양 앞부분에 이분을 찬송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구원이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은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 약간 구원받은 체험, 그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갖는다는 내가 구원의 초대의 구원의 응답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오니까 여전히 나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모세 너가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요. 말을 바꿨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다가 그가 비로소 믿음을 갖고서 여호와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용사시다. Warrior.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 그들이 타고 있는 병거와 기병들을 물로 덮으시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전멸시킨 것을 보고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높고 영원하시며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막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 승리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이방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구원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 현장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되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니 그런 의지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올려야 할 또한 승리의 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결투를 볼까 벌투를 볼 때가 있죠.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자에 대해 대결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섬기는 그런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5세기 전에 애굽 이집트에서는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계를 포용했던 대제국이던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신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쟁에 바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이를 이끌어내기 전에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행한 열 가지 재앙들 그래서 우리 이미 살폈죠. 우리 하나하나 다 살피지 않았어도 다 반복되기만에 하나의 의미와 목적을 살폈는데 이 열 가지 재앙의 배경에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의도가 거기 담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리라 해서 애굽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화적 인물 신화를 신이라고 하나님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차용해와서 그 신들이 여겨지는 그 신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지만 신들이 여겨지는 그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애굽의 생명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피의 재앙을 보면서 애굽인들이 섬겨 있는 크롬신, 나일강의 소신하고 여겨지는 것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그 헤크트라는 이 개구리 신인데 다산을 상징하죠. 또 헤크트도 치고 또 티끌을 쳐서 땅의 신인 셉트라는 신도 치고 또 네 번째는 이 곤충의 신 하콕트라는 신도 치고 다산의 상징 황소신 아피스 또 으스리의 신은 이모텝 하늘의 신은 누트 그리고 곡물의 수호신 세트 또 태양의 신약은 레라는 태양의 신 그리고 열 번째는 바로왕을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부터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한다는 그런 오리스의 그 신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을 침을 통해서 결국 누굴 치는 거예요? 그 신들의 여겨진 것들을 다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당시 최강의 애굽 이집트인들에게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그렇게 증명해 보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출애굽할 때 그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나왔어요? 잡다한 이 잡족들이 같이 야,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야겠다라고 따라 나오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참 신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섬길 수도 없게 되었을지라도 그 본생 내부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놀랬던지 놀래 자빠졌던지 하면 갑자기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불신자도 아이고 하나님 나오는 말이 그런 종교성입니다. 이런 종교성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세계관과 우주관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보다 신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보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어디에도 신화와 우상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 갖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관과 우주관이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것들은 다 헛것이다.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섬기는 자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고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직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그 삼나 만물을 어떻게 하고요?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러지 영상 우상으로 바꾸는 가증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인 줄 믿고 고백하고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도 마음 두지 않고 다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권능, 오른손의 권능, 영광을 나타내시며 원수를 부셨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7절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용사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병거와 군대를 모두 바다에 던지고 죄의 바람을 일으키사 큰 물로 하여금 무들을 덮게 하신 것. 5절에 10절이죠. 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받아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 11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11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주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한 일을 행한 자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적 찬양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요 애굽의 신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에 언급했듯이 성도가 찬양할 수 없는 이유, 찬양 못하는 이유는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이 그 입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포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셨어요? 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뭐라고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신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사단과 대결하셔서 승리하신 놀랍고 귀한 일로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뭘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런 감사와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니 그런 의지적 고백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노래 동일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기한 일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1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그들로 승리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서 주님의 권능과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성결한 처소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것이 뭐요? 되어질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열방들이 그것을 듣고 그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심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그곳에 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끌어서 성도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도 하늘 본향 삼아서 순례 여정하는 우리들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기어코 어디에 안착하게 되는 거요? 본향인 하늘에 하늘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성도는 더 이상 이 길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신앙한 모토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남겨져 홀로 다름질하는 것고 홀로 사단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싸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승리의 길로 승리의 정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취된 십자가 사건으로서 성취된 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인 마지막 성취는 아닌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성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사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인 진정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사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실 것이 마지막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행하실 주님을 또 장차 행하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리신다 하였도다. 이 멋진 구절로 모세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무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과거에 홍해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면서 또한 미래의 광해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실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는 무궁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마지막 크게 소리 높여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 성도들 또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를 성도들도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죠? 자, 계시록 15장 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그렇고 참되시도다.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열 지향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일곱 지향은 서로 연결되어서 모세의 노래, 그것이 곧 누구의 노래로 바뀌어요?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뀐다 얘기를 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함께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떤 노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디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죄된 사망과 저주와 그런 고대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앞으로 장차 일으켜서 영원한 저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그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한 받은 은총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우리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권능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 찬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처럼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들리고 매연 것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찬송은 신앙과 감동과 확신을 거듭 재생산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이 남기는 찬송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신앙의 체험, 나만의 새 노래, 새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봐서 그랬더니 40년 전에 내가 작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이 부른 찬송은 죄와 사망과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동일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 얻게 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는 다 애창곡이 있고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겠지만 찬송가 40장 4절에 있는 말씀 저한테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겸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고 또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으면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런 모세의 승리의 노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에 또 매 예배 또 매 예배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